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와 구약 느헤미야기입니다.
3장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처럼 다른 모든 곳에서도 빨리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실히 믿습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가 명령한 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하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게으르게 살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형제자매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무책임하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양식을 얻어 먹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를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게으르게 살면서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에 써보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따뜻하게 다이르십시오. 평화의 주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모양으로나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말을 씁니다. 이것은 내 모든 편지를 가려내는 표입니다. 이것이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
니에미야기 제4장.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겠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을 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뜸이는 아직도 산뜸이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사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열 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이라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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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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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약속에 의한 것이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저주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내용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느냐는 의문으로 대항해 올 것을 미리 예상한 바울은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율법의 바른 이해와 처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신앙생활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과 율법 사이에 애매한 적용은 진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종교의 계율에 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시대적인 구분과 성경 전체의 바른 이해가 첫째이고 이런 이해의 바탕에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질을 형성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에도 여전히 지나간 과거 저주의 법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완전한 자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율법을 주신 바른 이해와 함께 지나간 모든 헛된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인 복음과 함께 새 삶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혼란이 없는 소신 있는 생명을 찾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와 한계입니다. 하나님께는 시대적인 구분이나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구분하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계획에 따른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구속사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는 것도 율법적인 기준과 약속의 복음으로서의 기준은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했는데 기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생명의 유업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아니라 어쩌면 범죄하게 한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더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한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현 사회 속에서도 분명히 사회에 해가 되는 범죄임에도 그것을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데 율법 이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율법을 주신 통로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인 복음을 주신 중보자와는 다른 율법의 중보자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완전한 구원으로 계획하신 복음과의 완전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유효기간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누가를 통해 확인됩니다.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했는데 침례자 요한은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율법은 예수 기독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정죄의 효력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0절에 그런데 사실 이 중보자는 결혼의 성사를 위해 양 집안을 연결시키는 중매쟁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말이 쓰여진 곳을 참고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것인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화해하시는 중보자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과 약속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앞에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19절에 했지만 약속, 즉 언약은 예수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주권적이고 조건이 아닌 은혜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알 수 있도록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역할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라는 바울의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율법이 약속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죄를 알게 하려고 주어졌다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같고 비록 약속은 영구한 것이지만 율법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라는 한시적인 법이긴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서로의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1절 상반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사람과는 다르게 절대로 모순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시간과 대상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실 수 없는 분으로 사람처럼 후회할 일을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증거합니다. 이러한 믿음직한 하나님을 성경 도처에 증거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한 곳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1절 하반절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문제들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단순한 이해일 뿐이지 사실 저들이 생각지 못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더하신 율법을 전체로 생각했던 것은 완전한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는 21절 하반절의 표현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해를 위한 표현입니다. 중간에 더해진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믿음의 약속을 주시지 않고 율법으로 이루셨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22절 말씀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 구원이 예수들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표현을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을 말한 후에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22절 상반절인데 율법의 기능은 모든 죄를 드러내는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라는 데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여기 성경은 물론 율법을 대신하는 말씀이고 쉽지 않은 이해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는 데서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즉 사람의 범죄는 모든 피조물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땅이 너에게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 상반절에 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볼 때도 태초의 창조에는 자연의 사람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는 없었던 것이라고 확신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비유하던 로마서 8장에서도 자연의 탄식을 거론하는 것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범죄한 인류로 인한 모든 부조화를 정죄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반절은 완전한 반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의 유효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는 말은 은혜의 선언입니다. 여기서도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모든 것의 비극을 가져와 버린 율법과는 달리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 역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데도 역시 모든을 넣어서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해야 더 확실한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정죄로 죄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을 입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I have no castles, no earthly kingdom, but my cabin will do. Mansions yonder on the hills of glory.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I'll
Count out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My mother's mansion may be close by me across the golden avenue. She was the first one to teach me of heaven,
and the very first one
to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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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십니다. 모든 천사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이제는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한동안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 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주 작은 아기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조금씩 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란 우리가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 전에 요한이라는 아기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아기는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주님 더워
O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병든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 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이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우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와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주간만 격리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딸아,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단어였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틀림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의 품성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은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다가가서 그의 옷을 만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